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결국은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본질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고 본질을 집중할 때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7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부흥이 일어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교회가 더 내적으로 영적으로 단단해졌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몰려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극복을 했더니 더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내적으로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누가가 이 부흥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그 표현을 쓰는데 보면 7절에 그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사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세워서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날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계속해서 예전보다 더 힘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왕성해지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절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종에 불과하고 쓰임받는 것에 불과하고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인위적인 우리의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늘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8절부터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7장에도 마찬가지죠.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사했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집사님이시죠. 우리가 그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의 행정적인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십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초대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감독, 장로, 목사의 말씀을 주요로 감당하는 그런 직분과 집사. 다시 말하면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와 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7장 이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평신도 리더십이 단순히 교회의 사역자적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 영혼을 케어하는 사역, 심지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까지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 내에는 물론 직분의 구분은 있었지만 평신도 리더십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평신도 리더십 안에 말씀의 사역이 있었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러한 사역도 있었습니다. 복음적 사역을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스데반 집사님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물론 저 같은 또 목회자들을 세워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도 가지만 우리 모든 평신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죠. 그죠? 제자훈련의 꼭지점에는 사명자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그분들이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장수모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해드리고 그분들을 세워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분들이 이 교회의 다락방, 소그룹을 맡아서 그분들께서 목회하게끔 만드는 게 제자훈련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저는 성경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가운데 훈련되어진 정말 스데반 같은 집사님과 같은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일하게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케어하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제 이게 초대교회 리더십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또 같고 나중에 돌을 맞으면서도까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주인은 잘못된 것이죠. 은혜는 거기에는 늘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인 개념인 율법적 인생 안에는 억지가 있죠. 정죄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채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됩니다. 정죄감을 줄 수 있고요. 죄의 의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이 사명을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이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교회에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구레네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자유민민들은 누구냐면 본래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고 자유를 맛보게 되고 이들이 다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디아스포라 헬라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자유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과 말씀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략합니다. 모략.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모략을 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고 헌다. 그러니까 이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시겠다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눴던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게. 그것은 나중에 보면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마도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 시장님께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걸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 스데반이 얘기한다. 틀어버린 거죠. 왜곡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그 진리를 오묘하게 틀어버린, 교묘하게 틀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아마 그 이야기를 왜곡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내가 이것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사랑의 개념을 성취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이 규례를 고치겠다 변경시키겠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내용을 교묘하게 트위스트 왜곡시킨 거예요.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그 시험할 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간교한 사탄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꼬아버린 거예요. 뒤틀어버린 거죠. 간교한 사탄이 바로 이렇게 하와를 넘어뜨릴 때 쓴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시천지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천지의 특징이 비유풀이를 해요. 그런데 그 비유풀이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것을 교묘하게 뒤틀으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만의 진리로 이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틀어버리고 또 어떤 사실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직하게 또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한 구절 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민들이. 그런데 그 충동질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이 자유민들의 이 모함에 걸려 넘어졌을까? 물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과 율법을 왜곡시켰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백성들, 그죠?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로 서기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종교 리더들 모두가 이 모함에 넘어간 겁니다. 그 이유를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와닿는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세 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이는 때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와서 재물을 직접 그곳에서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도시가 경제적으로 대호황을 누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성전과 제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실 그들의 삶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문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의분을 느낀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개인적 사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힘없이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던, 고난을 주시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